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도 우리 죄로 인해서 듣지 않으시는 이 들을 수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감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안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여전히 온전치 못함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매 순간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떠오를 때마다 심히 두려워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에 오직 우리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지켜주시고 첫 시간으로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대여림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히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여림문답 182문과 183문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82문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 정도로 욕사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들과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소생시킴으로써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83문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하여 공직자들과 목사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장차 살게 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대여림답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7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대여림답의 핵심 문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이제 그 모든 그 문답이 이제 주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178문을 풀어서 하나하나 해설하고 있는 문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80문과 181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기도는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아이가 부모에게 특별히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울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바입니다. 네, 문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려서 하나님께 입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존재 자체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가득 자리하고 있는 죄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바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지에 빠지게 만들어서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범죄한 이후에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께서 우리의 대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을 중보자로 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때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바랄 것들을 바라게 되는 참된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말을 끝에 붙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도 순간순간마다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때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기도하는 말이 물론 완전할 수 없겠지만,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완전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들을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제3위격이시죠. 성령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할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특히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요한복음 14장 혹은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중보되심을 효과 있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육적인 차원으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분과 영적으로 우리가 결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시면서, 보혜사는 돕는 분이시죠, 돕는 분이란 뜻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제자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시게 되면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읽어보면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성령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만큼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당연히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죠. 그 성경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입에 기도할 말을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은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는데 그 신령한 그 존재성은 사실 우리의 감각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물론 그리스도는 육신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신령한 존재성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벗어난 일이어서 우리 사실 감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것,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래도 감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으로, 진리로서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결심을 갖게 되는 바로 그 변화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바로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갓난아이가 있으면 갓난아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네. 뭐, 기저귀 갈아주고, 그 다음에 막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그거는 뭐, 아이가 알 수 있을까요? 하여튼 아이가 잘 지각하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부모는 다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께 잘 하십시오. 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셔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좀 후회하지 마시고 네,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아 부모님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자녀가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시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을 도와주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 우리가 정당하게 온전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사실은 성령께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이라라는 것을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 성령 충만하면 한국의 그 기도라고 하는 어떤 행태가 성경적이기보다는 한국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토대,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다분히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미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불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도 있고 그런 속에서 기도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을 하게 하고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바라게 하신다라는 이해보다는 막연한 어떤 자기의 어떤 바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자신의 바람을 매우 적극적인 감정으로 혹은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매여 달리면 하나님께 얻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뭐 통해서 봤거든요. 물 떠놓고 산을 향해서 기도하셨어요. 뭐 산신이라든가 뭐 또 성황당이 있으면 성황당에서 무당이 있는 그 마을에는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한다든가 이렇게 사실은 우상이죠. 사람이 고안해낸 만들어낸 거짓 신인데요. 피조물 가운데 좀 사람보다 좀 신령해 보이면 대단해 보이면 그래서 산이라든가 뭐 어두운 곳이라든가 뭐 짐승이라든가 대적할 수 없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면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런 좀 뿌리 깊은 그런 신앙 행위가 있거든요. 그것과 기독교가 좀 비정상적으로 맞물리면서 성령 충만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인간의 정성,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이해로 나가는 경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의 정성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령 충만은 뜨겁기보다는 차가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출발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말씀이 지시한 대로 따가다 보면 뜨거운 감정이 생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우리 주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 불의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책망하시도록 내가 그 불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분노 그것이 당연히 뜨겁게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성령 충만 뜨거운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그런 열정, 네, 그것으로 바로 건너가서 많은 폐해를 낳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성령께서 다시 한번 그 답을 보죠. 182분의 답. 성령께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위하여를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183문인데. 그래서 이것도 다 성경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나 어느 때든지 다 같은 분량 정도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열정 등과 은혜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열정이 나오죠. 근데 열정 앞에 무엇이 있죠?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없는 정말 충동적이고 막연한 열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하나님께서 바라라고 하신 그것을 아는 그 이해로부터 나오는 열정이죠. 감정, 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는 그 이해와 동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이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영적 자질이 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을 따라 우리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이건 이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이해로부터 나오는 정말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은 어디서 확인되냐 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 대할 때 확인돼요. 우리 주 앞에 낮아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 예, 그렇죠?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겨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정말 우리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자는 어떤 영적인 자질을 갖게 되냐, 어떤 은혜를 갖게 되냐면 정말 마음이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꺾이거나 무슨 뭐 잘못을 지적받거나 했을 때 막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로부터 나오는, 성경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자질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뭐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자세,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런 기다림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따라 사실은 더듬는 것입니다. 더듬는다 하니까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육적으로 너무나 악하여서 늘 보이고 만져지는 이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강한 판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말해야지 라는 그 마음보다는 우선은 최고인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영이 그것을 돕기 위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믿음으로 더듬어서 가지고 나와서 그분 그리스도에게 또 성령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런 원리, 이런 과정이 없이 무턱대고 기도하게 되면 잘못된 기도로 빠지게 될 그런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러한 기도에 대한 그 온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좀 기도, 잘못된 기도의 폐해들이 많이 있어요. 뭐 기복주의적인 기도 속에서 한국 사람들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 했을 때요, 낱낱이 사소한 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가 마시고 싶은데 하나님 우유를 주세요. 아침 이제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 시간을 맞춰주세요. 버스 시간을 맞춰주세요. 버스를 타면 자리가 비어있게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기도가 과연 합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받을 만한 좀 큼직한 사건, 뭐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정말 매 순간 사소하고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결정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오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결국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합심 기도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를 지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데 들어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한 교회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또 인간적인 척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은 대단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땅밟기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여호수아 같은데 보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보내면서 너희가 밟는 곳을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밟는 곳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땅, 너희가 지금 가는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성실함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밟는 곳을 기도하면서 지나가면 거기에 복음이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수능 볼 때 어머니들이 학생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수능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해서 수능 시험이 딱 끝나면 기도 마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쉬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망령된 일입니다. 기도는 말씀에 따라 나를 비우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채우는 연속 손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시험을 보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는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상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카톨릭에서 많이 좀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개신교로 많이 옮겨져 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오히려 그 기복적인 그런 기도의 반발로 좀 굉장히 근사해 보여서 자신의 예면을 명상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겠다. 어떤 말이 필요 없지. 어떤 그런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말이 없이 막연하게 어떤 그런 정서적인 경험,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의 유혹이 틈탈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정서를 말씀 없이 온전한 것으로 절대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이 없이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가만히 내 내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만남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하면 설교가 있어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해드리는데요. 기도하실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당연히 물론 우리가 뭐 걸어가거나 어떤 상황이 막다트렸을 때 성경을 펼 여유가 없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네, 그런 것을 빼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요. 어느 정도 말씀을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나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거리가 먼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83문에서는 성경을 따라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쭉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든 그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세계에 있어서 중심적인 존재가 사람이니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왜 위정자인가? 그러니까 왜 권세가인가? 권세가의 영향력이 커서 그래요. 그로 인해서 어떤 제도와 법이 정해지고 그것이 크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말씀사역자, 교회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말씀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에 사실은 가장 첫머리에 말씀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항상 자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 기뻐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도록 듣는 자들이 깨닫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대적들을 위해서. 이런 시편에 보면 대적들을 위한 기도가 참 많죠. 그렇죠? 그 대적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많이 간구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시편 같은 읽어 보시면 그 대적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뿐만이 아니라 자비가 비춰지도록, 그리고 그 대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한 징계로서 시인이 받아들였을 때 죄를 자복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풍성히 발견되는 것을 시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 시편이 기도잖아요. 많은 경우 시편은 하나님 찬양한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시편에 굉장히 많은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을 찾고 싶으신다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을 꾸준히 읽으시면 여러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할 말을 주실 텐데요.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영향력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나 우리와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실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죠. 카톨릭이 연옥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전쟁터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영세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죽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그래서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요. 그리고 장례와 관련하여서 죽은 자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만 더 첨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도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기도를 보는 삼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했던 기도들, 뭐 기도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외우거나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내 말로 기도해야지. 카톨릭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신격화해서 누구의 기도문 하면 하나님께 들어준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가급적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라는 것이 합당하고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여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카톨릭은 생각을 해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기도를 다른 것에 맡기거나 혹은 성령 밖에서 허망한 인간의 생각에 맡기지 마시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를 하시게 되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누굴 위해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그 내용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말 성령이 감화시켜 주신 기도, 또 그리스도의 말과 일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